창세기 49장 22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되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까지 공도했습니다. 오늘로 야곱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야곱의 생애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맨 처음 야곱의 전 생애를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사건으로 베델 사건을 들었었습니다. 베델에서 사다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을 야곱되게 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가 하는 대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대목은 이제 야곱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추적하는 과정에서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야곱을 만들어내시고 빚으시고 고치시는데 그래서 무엇으로 바뀌는가, 어디가 바뀌는가 하는 대목이 오늘 저희가 추적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야곱에게는 말하자면 다윗과 같은 무슨 지위나 솔로몬 같은 영광이나 엘리야 같은 담대함이나 이런 기적들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결실이 그에게 맺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의 말년이 의미하는 것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과정들을 통과시켜서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 본 본문에 보면 그저 이제 죽기 전에 야곱이 그의 열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일에 될 일을 가르치고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하며 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 얘기하는 하나하나에 야곱이 변화된 모습들이 여기저기 번득이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부터를 그런 시각을 갖고 보시면 이런 재미있는 데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다. 무성하고 잘 자라서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무성해졌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활을 쏩니다. 활을 허공에다 대고 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우리가 이 교회 밖에 나가서 활을 쏘기로 목표를 정한다면 어디를 목표로 하겠습니까? 본당 십자가 맞추기. 이건 로빈 후드나 와서 할 일이지. 홍길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쏘지. 우리 같으면 본당 정문 맞추기. 이쯤 표적이 커야만 우리는 쏠 수 있습니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아주 실력 있는 사람밖에 쏠 수 없습니다. 이제 무슨 저 이성계, 로빈 후드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저 앞에 보이는 저 무슨 나무입니까? 저 파란 나무, 파랗지 않은 나무는 없지만 저 파란 나무 위에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잎사귀 맞추기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같으면 이 실내에서 만일 맞춘다 그럼 제일 맞추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는데 이 벽 이쯤 되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영역이 세지면 가운데 세 번째 있는 벽돌 이제 변한다 이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얼마나 커지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괜히 쏴요. 왜 쏘냐면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저기 나무가 이만한 게 있거든요. 누구나 한 번씩 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나 쏘는 사람이 이기지 않고 요셉이 더 강해서 그 쏘는 자를 이겨낸다 그럽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쪽을 보지 마시고 야곱의 차원에서 보시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누구로 말미암느니라.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바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서 재미있다 이겁니다. 누구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라고 야곱이 여기다 자기 이름을 싹 집어넣고 있는 게 재밌지 않으십니까?
재미있으셔 본 적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읽으시다가 재미있으셨다 이렇게 되면 심각히 오늘 저녁 돌아가셔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평신도는 누구나 재미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도 보면 같은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여기도 말이 그렇게 가서 붙어 있어요.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요셉입니다. 네 아비면 누굽니까? 자기라고요.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 뜨겁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잘 갖다 붙이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을 앞에 놓고 네 아비 하나님, 네 아비의 전능자. 말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전 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그리고 다시 또 후렴같이 나옵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그래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선조들을 비교합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야곱의 부여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마치 홍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몸무게를 달아보자. 아,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야곱이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자기의 부여주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우선 수적으로도 말이 안 돼. 2대 1의 비율인데 네 아비의 축복이 낫다는 겁니다. 여기 야곱의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탈자입니다. 강도입니다.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권총을 들이대고 약탈해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았던 정말 열심 있는 정력가입니다. 그런 정력의 연결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얘기가 전혀 다른 것이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변화된 간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모두 내 가가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여기 얼마나 큰 변화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네 아비의 하나님, 네 아비의 전능자이지 나가 아닙니다. 결단코. 그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 다른 걸 얘기하기 위해서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 그러는 겁니다. 그가 축복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합친 것보다 낫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지 않으면 야곱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누가 더 잘 아느냐만큼 이 사람한테 큰 소리를 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국 갔다 온 얘기만은 다릅니다. 그건 안 갔다 온 사람이 꼭 이깁니다. 갔다 온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안 갔다 온 사람이 훨씬 잘 알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일은 아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이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 문제만 나오면 박모 집사님께 쪽을 묻습니다. 제가 꽤 음악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래 봬도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브라스 밴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수자폰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걸 제가 언제나 메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건 아무 때나 불어도 튀어나오질 않아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브라스 밴드가 행진을 할 때는 이게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뒤에서 메고 햇빛의 반사가 되게 번쩍번쩍 이렇게 흔들어줘야지 일단 행진이 되지. 이거 없이 트럼펫이 아무리 밀리리아를 해줘도 그건 브라스 밴드가 아닙니다. 이 앞에서 이 기다만 트롬본이 흔들고 뒤에 이만한 것이 그 큰 그 뭐라 그래야 맞을지 모르지만 흔들면서 가야 일단 행진이 성공적인 겁니다. 제가 그걸 한 사람입니다. 음악성이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만은 전문가가 왕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 앞에서야 얼마나 재고 살겠습니까마는 박모 집사님을 만나면 그저 누구 앞에 쥐라고 꼼짝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하는 얘기 제일 재미있는 점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축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끼리의 비교라면 누가 하나님을 더 잘하느냐의 싸움이지 누가 더 잘났느냐의 싸움은 이미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희망 있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간증을 바로 이래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단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이 자리에 서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설교를 잘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해 주시는 건 제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목자들이 이 강대상 앞에 설 때는 야곱의 심정을 갖는 겁니다. 그가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야곱이 감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부여자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많이 터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으로 큰 진리입니다. 야곱이 결국 뭐가 변했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를 완성했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이만큼 자신 있는 사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결단코 교만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무엇을 만들어내시기를 목적하고 계시고 어디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손에 무엇을 쥐게 하며 우리가 남 앞에 어떤 대접을 받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물론 꼭 터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려도 때려도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매맞은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합니다. 그것만큼 정확한 건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제 거꾸로 훑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야곱의 인생을 여기까지 추적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어떤 축복과 약속 속에서 그의 길을 인도함 받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는가? 그래서 자기가 뿌린 씨를 생전에 어떻게 거두었는가? 그가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에서 앞에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서를 나의 주라고 불러야 됐던 경험을 그가 가졌습니다. 그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염소 가죽으로 팔을 감고 목을 감고 들어갔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핑계댈 때 염소의 피를 흘려서 그의 옷에 묻혀서 갖다 들이대고 아버지 요셉이 험한 짐승에게 죽은 것 같습니다 라는 슬픈 일을 당했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가 바딴 아람으로 도망을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놓은 주제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도망간 자리에서는 자기 외삼촌에게 의탁해서 그의 꾀에 빠져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하기로 했던 것이 그의 꾀에 빠져서 원치 않았던 레아까지 얻어놓고 14년을 공짜로 일해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꾀로 승리해서 많은 소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피난 간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습니다. 워낙 갈 데가 없어 다시 본향으로 돌아옵니다. 에서가 그를 죽이러 400명을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복나루터에 홀로 섰던 야곱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추적했습니다. 그걸로 야곱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34장을 보시면 그 이후에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모르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럽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아의 자손들, 레아로 말미암아 출생한 오빠들이 몹시 분개해서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떱니다. 우리가 이방의 객인데 이것의 원주민들과 원수가 되게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하는 것이 34장의 사건입니다. 34장의 사건이 왜 터졌느냐?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거기서 단만 쌓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단만 쌓으라가 아니라 거기 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이 떨어지느냐 하면 앞으로 가셔서 34장을 다시 찾으시면 바로 앞에 33장 1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봅시다.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재미있는 것은 이 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저를 평안히 제 고향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가 뭐가 되기로 했습니까? 여기가 28장 찾아보십시오. 28장 20절에 야곱의 소원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곳에 내가 전을 짓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이 야곱이 약속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세겜에 와 있습니다. 베델이 아닙니다. 평안히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 베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야곱이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지독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만큼 자기 편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만큼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동물은 일찍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지적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통은 제대로 항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우리의 취약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나에게 그러한 사실들이 폭로될 사건이 없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지적합니다. 너희는 열린 무덤이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시체 썩은 물밖에 없습니다. 우린 늘 속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야곱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왜 이랬을까? 여러분들이 바로 싸울 때 여러분이 상대방을 답답해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여러분을 답답해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막 답답해서 경련을 일으키십니다. 상대방은 이미 돌아가신 줄 모르고 상대방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화를 내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 과치부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돌아봐야 할 일이 이거다 이겁니다. 야곱의 생애만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사건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여기 평안히 왔습니다. 지금 여기 세겜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시는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더 이상 사건이 없어 보일 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건으로 여러분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나 사건은 터집니다. 디나 사건이 터진 것에 대해서도 야곱은 사실상 그 사건의 진여성을 모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야곱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간섭이신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35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가서 거기 거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아마 야곱에게는 이 말씀이 34장 사건 이후에 쫓아나왔기 때문에 35장 이 명령을 들으면서 34장 사건이 거꾸로 이해된 듯 싶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로선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었을 텐데도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야곱이 알고서도 가만 놔뒀단 말입니까? 예, 그랬다고 믿어집니다. 야곱이 그 정도로 바본가요? 네, 그 정도로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꼭 같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데서는 모두가 펄펄 뛰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복을 할 마음이 안겨있죠. 이게 전부 아닌 척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다고 사실을 지적해내면 제가 분명히 만수무강의 지장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이렇게 보이는 우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잡신을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하나님을 중앙에 모시고 있을 뿐이지 보좌 우편에는 만몬이라는 신과 보좌 좌편에는 권세라는 신을 여러분은 절대 떨쳐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이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동물 게으름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언제나 양옆구리에 끼고 돌아댕기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우깁니다. 우상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하여금 하나님과의 전폭적인 관계를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은 누구냐? 나 자신일 뿐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제일 큰 분노를 일으키십니까? 나의 이해관계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고통이 있고 나에게 구차함이 오는 것만큼 우리를 분노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야곱은 이런 지적들을 받아온 후에야 드디어 인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냐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49장의 사건에 이르르자 그는 감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만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고 그만이 축복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잘 안다고 외칠 수 있느냐? 나다!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혹시 세계 겸손 선수권 대회가 있으면 챔피언이 됐을 겁니다. 오히려 왜요? 이제 알아먹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야곱만큼 인생이 무엇이냐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역사상 없었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이 밥통을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철두철미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의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야코가 죽습니다만 야곱이 내 하나님! 야곱이 말해요. 이 밥통 같은 야곱이 감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야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야곱이 곧 서슴치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바보짓 이런 것 가지고 외면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이 외치는 나의 하나님, 내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낫다는 저 밑바닥에 가 있는 자기 확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훈련 중에서 가장 맹점이 되는 게 있다면 나는 그래도 낫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맨 밑바닥의 기초가 뭐냐를 뚫고 들어가 보면 언제나 나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것이 최고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에베레스트에 사람이 올라갔다. 왜 모든 인류가 기뻐합니까? 그것은 어떤 개인이 올라간 장거이기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대접될 쾌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모두 기뻐하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인간이라는 대목에서 잘라서 짐승 취급을 해요. 그것은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의 공통 분노를 소유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속 깊이 갖고 있는 것, 나는 그래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이상한 근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사실.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있고 말고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어떤 일보다도 더 지독한 일을 인간은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성직자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보다 더 무한하시고 더 크시고 더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죄악을 저 뿌리부터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완성하시고야 만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나는 야곱보다는 낫답니까? 아니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었다면 난들 왜 못 치겠, 왜 못, 못 외치겠느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나를 근거로 한 담대함이 아니라 내가 정말 누군지를 알고 녹아버리고 녹아버려서 엘리야는 기도를 할 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했답니다. 저는 해보려고 했더니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는 솔직히 땅을 파고 대가리를 묻고 기도를 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담대히 고개를 들고 찬양하고 떳떳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래요.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신 하나님이 이 사건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인 겁니다. 이때 드디어 힘이 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그때 우리는 외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같이 굴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필요하지. 이것이 신자들의 배짱이요. 신자들의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시든지 축복을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축복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서가 아니라 나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왜냐고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용서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개판으로 살고 돌아와서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왜 불렀니? 찾아오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 우리 속에 늘 출렁거릴 수 있고 튀어나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배짱과 자랑과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야곱 사건을 기록한 가장 굵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그 앞에 마음껏 울 수도 있고 안길 수도 있는 우리의 자랑이 우리 축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정리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빨리 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깊이와 그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신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믿음, 그 자랑, 그 배짱, 그 찬송 속에 여러분의 생애가 잠겨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늘 허락하시면 우리의 피 묻은 성과
얼룩진 마음을, 끝이 알 겨를도 없이 뛰어나오는 우리의 다급한 음성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세상하시고 은혜 많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초조감이나 우리의 불안감이 있으면 그것은 나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밝히시는 그신 은혜 속을 걷는 우리의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으로 깨우침 받은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